지난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가란 아름다우라 자, 노래 가자, 아름다운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예요.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노래는 이중창일 때 제일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노래로 사랑을 표현하면 사랑에 빠져있는 다른 연인이 사랑으로 화답하는 모습, 이것은 사랑의 어쩌면 극치의 광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오페라 곡에는 종종 사랑의 이중창이 등장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황홀하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베르디의 오텔로 1막 밤의 정적 속으로 보시면 자 이중창이 나오는데 먼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텔로 어둠이 깊어가고 모든 소라는 고요해졌으나 이제 성난 내 마음은 당신의 품에서 평화와 고요의 안식을 찾는도다. 화답을 해요. 데스데모나 나의 훌륭한 용사여 지독한 고통 깊고 깊은 한숨 높고 높은 바람이 우리의 기쁜 만남을 방해해왔소. 오 이제 이렇게 속삭일 수 있다니 너무 좋아요. 오텔로가 오텔로를 향해서 다시 화답합니다. 오텔로 당신은 내가 겪은 위험들도 사랑했어. 그것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당신을 나는 사랑했어.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오텔로는 베르디의 비극적 오페라 가운데서 이 사랑의 듀엣으로 그들의 사랑의 감정의 절정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노래하지 못하고 홀로 노래를 불러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고독한 독백의 노래가 되겠죠. 혹은 한설인 슬프고 외로운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듀엣의 화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가서 제2장 이 솔로몬의 연가 이것은 사랑의 듀엣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자 우선 1절은 술람이라는 여인이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은 소프라노예요. 1절이 네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파입니다. 그러자 2절은 솔로몬 왕의 화답입니다. 솔로몬 왕의 노래예요. 테너예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습니다. 3절은 다시 술람이 여인의 화답입니다. 소프라노의 이번에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습니다. 상상하면서 읽으면 아가서가 달라지죠, 여러분. 네. 여기 1절에서 술람이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샤론의 수소나 Rose of Sharon 이렇게 노래합니다. 영어로 Rose, 장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히브리 원어에는 하바제레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본래 이 단어의 뜻은 그냥 들꽃이란 뜻이에요. 들꽃. 네, 제일 좋은 꽃이 장미니까 아마 장미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빌라도 총독의 도시 가이샤라가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북쪽으로 계속 북상하면 갈멜산 쪽으로 가요. 옆에 평원이 펼쳐집니다. 그 평원을 지금도 샤론 평야, 샤론 평원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수선화를 위시한 그 들꽃들이 지천으로 피어 있습니다. 자 여기 술람이 여인이 나는 샤론의 수선화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저기 지천으로 피어인 들꽃 중에 하나고 골짜기 중에 많은 백합화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자기 고백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2절에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이렇게 솔로몬 왕이 노래하죠. 그 말은 너는 들꽃이라도 특별한 들꽃, 가시나무, 이런 그 가운데서도 생존해 온 특별한 들꽃이고 백합화 중에서도 특별한 백합화요라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노래가 가르치고 있는 인간 실존의 모습, 그리고 인간을 찾아오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이 사랑의 노래가 가르치는 첫 번째 레슨, 우리는 가시나무 중에 살아왔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그동안 가시나무 중에 살아왔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가시나무 중에 살아왔습니다. 2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2절을 우리 같이 읽어요. 2절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러분, 가시나무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연상되세요? 찔리는 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가시나무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시덤불, 엉컹퀴는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과 연관되어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을 우리가 타락의 장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컹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말씀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받아야 할 인간의 형벌. 가시나무 가운데서 우리는 채소를 구별하여 먹으면서 생존하게 될 것이라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자연조차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8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만일 가시와 엉컹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가시와 엉컹퀴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의 그 실존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통 하나님 나라의 장 그래요.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죠. 자,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로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예. 가시나무 가운데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가시의 기운이 자꾸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 떨기 위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세상 염려 때문에. 그게 다 가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가시예요. 여러분, 여기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대가 지금까지 가시나무 중에 존재해왔다는 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 인생의 타락의 골짜기에서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한 설교가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가르쳐서 고슴도치와 같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고슴도치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혼자 다니거든요. 보통 짐승들은 떼를 이루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사자도, 곰도, 호랑이도, 사슴도, 엘크도, 심지어는 양도, 양떼를 이루어 다니는 고슴도치는 혼자 다녀요. 하지만 고슴도치도 외로움을 타는 계절이 오면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한 고슴도치가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하는 순간 사고가 납니다. 그 고슴도치가 등에 가지고 다니는 그 수많은 가시바늘, 그 가시바늘로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방의 가시에 자신도 찔림을 받습니다. 찌르고 찔립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와 같은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나의 창조자를 만나요. 나의 구원자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사랑에 빠지면 찌르고 찔림맛 받던 우리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백합화가 돼요. 향기를 토하는 백합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옛날 제자들 가운데 여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막달라는 본래 마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까지 이름이 아니라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인데 보통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를 가리켜 성경은 일곱 귀신이 나간 자. 그러니까 일곱 귀신에게 조종당하며 어둠의 세월을 살고 상처받고 살아왔던 이 여인.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는 광경을 그 전장인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막달라 마리아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찾아왔어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춰요.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훗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놀라운 지도자가 됩니다. 막 달라고 살던 마리아가 막 주는 마리아로 변화됐어요. 놀랍게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사모되지 않습니까? 가시 중에 백합화, 사모할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야가서의 노래가 가르치는 두 번째 레슨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사과나무 그늘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에서 자 우선 이 여인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입에 달았도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술라미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왕, 솔로몬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가리켜 이 여인은 사과나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나무를 유태인들은 타프아흐 이렇게 말해요. 타프아흐.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과나무를 병고치는 나무로 생각합니다. 건강에 좋고 또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나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새해를 맞으면 새해 맞이 풍속 가운데 하나가 사과 열매를 꿀에 찍어요. 그리고 그것을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샤나 토바,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해 맞이 풍속이에요. 네, 사과나무 꿀에 찍어 보세요.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네. 요즘 우리 필그림 하우스가 있는 가평 가다 보면 거기가 사과나무 산지가 됐어요. 대구에는 없어요, 이제 사과가. 가평에 오시면 사과 농장들이 참 많습니다. 사과, 저도 농장 체험을 들어가서 해보니까 너무 사과가 싱싱하고 맛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과에다 꿀을 찍고 나눠주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예, 히브리 말로 새해, 예, 새해, 기쁜 새해 축하합니다. 다 같이 샤나, 토바. 이게 샤나가 드디어 이 말이에요. 드디어. 토바가 good year, good year. Happy New Year 이 말이죠. 한번 따라서 보세요. 샤나 토바. 뭐 알아두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같이 해보세요. 미리미리 우리 새해 좀 남았지만 샤나 토바 시작. 샤나 토바. 네. 근데 그 예수님이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사과나무이신 예수님이 그늘을 펼쳐주세요. 사과나무 그늘을. 그리고 여기 와서 함께 있자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의 그늘을 제공하시고 생명의 열매인 사과를 제공하십니다. 우리는 그 그늘에 앉아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기뻐한다.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Great Delight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Great Delight. 큰 기쁨.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가 된 우리가 붙어있을 때 어떤 열매를 맺는가? 무엇이 선물로 주어지느냐?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경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뻐요. 물론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생기고 나쁜 일 생겨요. 하지만 그런데도 기뻐요.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자기가 개척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감옥이 빼앗지 못한 기쁨, 감옥의 쇠사슬도 멜 수 없었던 기쁨,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기쁨 갖고 살고 싶지 않아요? 자, 오래전부터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런 기쁨을 이렇게 노래해 왔습니다. 요즘은 이런 복음성가 잘 안 부르던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뭐예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이런 고백, 이런 만족,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가서의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번째 중요한 레슨, 그는 우리를 축제의 삶으로 이제 초대합니다. 축제의 삶으로.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자, 축제가 시작돼요. 잔치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잔치집으로 항상 비유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해요. 우리 교회가 이 블레싱 축제 지금 잔치를 열고 있는데 이 잔치를 열고 있는 이유, 네, 새로운 삶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예요. 여러분은 그 잔치로 초대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초대받으셨다면 잔치집 바깥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잔치집 안으로 들어오셔야죠. 자, 잔치집에는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깃발이. 이 깃발은 히브리 말로 데겔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덮는다, 보호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잔치집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 마지막에 이런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함께 있어서 뭘 할까요? 자, 아가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5절, 6절 말씀 본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병이 생겼다고. 건포도를 주세요. 건포도 먹으면 피곤할 때 힘이 나잖아요. 사과 열매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우리를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안아주시는 모습이죠. 깊은 포옹과 안식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사랑함으로 병이 생긴 것처럼 그는 우리를 안아주고 보호하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10절에서 이 안식을 취한 후에 그는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자.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자. 함께 가자. 겨울은 지나간다. 비도 그친다. 새 봄이 오고 있구나. 제가 이 지구상에서 가봤던 곳 중에서 제일 아름답게 추억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스페인의 아빌라라는 마을이 있어요. 보통 관광객은 잘 안 가요, 거기에. 저는 두 번이나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쁜 수도원이 있습니다. 아빌라에. 이 수도원에서 기도하던 한 여인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테레사가 있지만 그 테레사는 흔한 이름이에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 아빌라의 테레사. 그녀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막 은혜를 마음에 부어주세요. 근데 마치 불화살이 가슴을 관통하듯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이런 이상한 기도를 해요. 스톱! 하나님 그만 주세요. 저는요, 하나님이면 좋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요. 스페인 말로 솔로 디오스 바스타. 알아주면 좋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솔로 디오스 바스타. 솔로는 솔로예요. 혼자. 디오스 하나님, 바스타. God alone suffices. God alone is enough.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여인의 체험에서 노래 하나가 만들어져요. 대제 찬송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느 것에도 마음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나니. 어느 것에도 마음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여라. 2001년 제가 안식년을 얻었어요. 교회에서. 그때 너무 제가 피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고 지쳤어요. 너무 지쳐서 그냥 목회도 막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막 들 때였어요. 안식년을 얻어갖고 제가 가보고 싶었던 불란서 떼제 공동체를 찾아갔어요. 거기는 뭐 하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냥 하루 세 번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기도회가 있어요. 그냥 거기만 참석하면 되고 그것도 자유예요. 네. 거기 가면 계속 떼제 동산에 침묵, silence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우리 필그림 하우스에 대한 많은 힌트를 얻었거든요. 필그림 하우스 가도 침묵 이렇게 써놨는데 하루 종일 침묵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그것도 설교도 없고요. 찬양하고 기도만 해요. 성경 봉독만 하고 성경 봉독, 기도, 찬양. 들어갔는데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 바로 어느 것에도 마음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여라.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 갑자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아,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지? 뭘 걱정하지? 제 어깨를 팍 누르고 있던 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홀가함을 저도 함께 그분들과 더불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Solo Dios basta. 이 고백을 드리고 찬양하자. 아, 마음이 막 새로워지는 새 힘을 얻고 저는 다시 목회의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하세요.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들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겨울은 지나간다. 비도 그친다. 새 봄이 온다. 일어나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초청받은 VIP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만족,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